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의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뜻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이 사건과 사고의 결과들이 신불신자 간에 다 나타나고 찾아옵니다. 이 사건과 사고들을 통하여 신자들인 우리들 가운데 불행이 찾아온 것을 그렇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경험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즉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만 향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때로 불행이 찾아온 것을 보면 기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 성에 시몬 마구스가 등장합니다. 이 시몬 마구스는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주의 능력을 또한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 마구스는 회개하지 않았고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마구스는 사마리아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와 안디옥,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에 큰 해독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려진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순한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들려진 곳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 영광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록 빌립 집사는 서대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은 복음을 말함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참된 기쁨, 영광 기쁨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기쁨은 누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자들 가운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불행이 찾아올 때 그 불행의 곁에 결과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의 결과를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의 알미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결과를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그 백성의 구원을 보존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을 또한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참 남편을 가지지 못한 그 여인 같은 사마리아 성에 지금 복음 임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믿고 고백한 그 교회는 항상 기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 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빌립 지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이 있는 거성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면 단순히 핍박을 가다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내려간 길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빌립은 어쩌면 사마리아로 내려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여 복음을 가져간 곳은 바로 사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질 때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놀라게 하며 그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북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주로 성경은 오므리가 야훼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지금 이 오므리 왕이 정말로 악한 왕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행한 악은 아합이 행한 악과 비교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통치에 관한 선언은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시대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숭배하고 사마리아를 건축한 바알의 산당에 속하여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합 왕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가? 아합 왕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감과 동시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운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단과 베델에서 또한 자신이 세운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같지 않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와서 분명히 그들 역시도 야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취하여서 그의 아내로 삼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야훼의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두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이 광야에 들어가 하루 끼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엘리야가 실망 가운데 좌절하여 기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선지자의 기도이고 이 바람은 하나님의 어전에서의 바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이제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버린다고 한다면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게 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야훼의 어전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은 끈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할 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런 일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는 도망한다고 하여도 그 땅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9장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장에서 불과 몇절 되지 않는 사이 가운데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계속해서 사역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전체 회복입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자들을 모으는 그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비록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었지만 그곳의 왕은 이스라엘 더욱 여로밤의 길, 즉 야훼를 버리는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돌아와야 하였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훼를 떠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주전 722년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사마리아를 약탈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국토는 아수르 다른 지역에 정복당한 혼성집단이 거주하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살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며 그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그들이 온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장면을 봅니다. 야훼와 함께 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 그들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스로 왕이 이제 제사장을 파송하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은 야훼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되어져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580년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만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종족에 속해 있고 또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또한 지켰고 또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심산을 그들의 성전으로 가지고 있었고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단, 분파주의자 정도로 이렇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당합니다. 이 심판이 왜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그 경고를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을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받아주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부 정도가 아니라 참된 정인을 배교자로 취급하며 순교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전한 서대반입니다. 또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지금 거부하였고 또한 서대반도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핍박하였습니다. 핍박받는 빌립 지사는 지금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 다른 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이것은 곧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던 그 명령과 무관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참된 제사장 나라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예배할 때 너희가 참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사장 나라이며 성도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복음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서대반의 순교를 통하여 서대반이 지난 복음이 참복음이라고 변호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된 그 모습을 바라본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빌립 지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는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에 대하여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그들도 오경을 믿었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참 애굽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였고 그 애굽된 모습을 끊임없이 점차점차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들이 마치 광야 생활처럼 전개되는 초림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 장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 나라를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참 복음을 말합니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치 애굽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참 지도자를 죽이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바로 바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왕은 바로입니다 라는 이 말에 추억을 가지고 그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정도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참 애굽되어진 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사단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였고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말하였고 그들은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불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초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신앙하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던 이 사마리아 성, 이 성의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참음의 은약의 복음에 복의 넘침을 바라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얼마나 넘치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주님은 4장으로 넘어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모습으로 보면 옛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찾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여인은 사마리아 성의 음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모습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없고 참된 예배도 없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이스라엘의 참 남편이고 그분은 참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일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 임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그 이후에 기적들을 이루신 것처럼 복음이 전해진 이 사마리아 성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두고서 이방의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오순절 사건과 유사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립 주사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빌립이 그는 야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이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가 오셨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가서 왜 그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였을까요? 이미 본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한수가선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과 투쟁하면서 유다와 투쟁하면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것 가지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성전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이고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정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경을 받아들였고 그 오경을 통해 야곱이 예배했던 그 장소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장소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해갔던 것입니다. 이런 투쟁 가운데 있을 때 명확하게 예배할 장소, 명확하게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우리의 예배할 장소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예배해야 할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오셔서 그 그릇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리심 산으로도 말라. 왜냐하면 이미 그리심 산은 벌어졌고 이미 예루살렘은 회칠한 무덤이 되었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예배할 때가 임하는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참된 예배의 장소를 알리시는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즉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말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스데반이 그리스도에 설명한 하듯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에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산과 저 산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연합하게 될 때 그때에 너희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본문은 말로 전한 복음보다 표적에 대하여 상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곧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일에 재현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 야훼의 저주를 받은 사람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같은 한 선지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로 말하는 그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의 복음 곧 그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때 빌립 집사는 나아갔습니다. 비록 시몬의 마술을 행하던 마술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행하였던 것이 말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아니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때 빌립 지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오르셨고 그는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가 행한 기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전에 이렇게 행하였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 죽임을 당하셨고 야훼는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그리스도를 보듯이 그는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시면 그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가 영으로 임하셔서 참된 메시아됨을 드러내신다. 그는 정말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정말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야곱, 새로운 모세이며 마지막 아담이시고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에덴의 동산으로 초청하여 참된 예배 자리에서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참된 구원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백한 참된 메시아, 참된 안식을 가져올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35장 6절에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속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배의 장소가 되어진 교회는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참 기쁨의 안식이 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에서 생각합니다. 셋째, 복음이 있는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한 그것은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찰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구한 기쁨이고 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순하심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담 아래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는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살아감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삶입니다. 삶의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한 삶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있지만 참 안식을 줄 수 없어 날마다 남편을 바꾸어 봅니다. 직장, 돈, 자기개발, 자기만족 이런 많은 남편을 찾아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남편이 없습니다. 더욱더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만족할지라도 자신의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규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예배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고 하는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은 그녀에게 참된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전달받습니다. 그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에 또한 그 일들을 통해 불행들이 신자, 불신자가 되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적시로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결과를 알아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고통의 결과를 알아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왜 이 핍박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으로서 알미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는으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참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보존하시기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쁨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큰 기쁨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기쁨 안에서 물러나지 맙시다. 아멘.